매주 이 시간은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김정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요. 중간에 우리 26절, 27절은 빼놓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우리 28절 말씀.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경적인 행복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금 읽으신 요한복음 19장 말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예, 에이브라함 매슬로라는 그런 심리학자의 사람들에 대한 파악인데요. 욕구의 5단계, 욕구의 5단계라는 그러한 피라미드 같은 그런 것입니다. 보시면요. 사람이 무엇이 이렇게 채워질 때 가장 행복한가 그런 걸 다루는 거예요. 보면은 이 아래부터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 어떤 게 있어요? 생리적인 욕구. 뭐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당연한 거겠지, 그죠? 이것들이 안 채워지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런 것만 채워져서 행복한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짐승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위에가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채워진 그 다음에는 내가 좀 안전해야 되는 욕구. 제가 처음 저기 한인타운에 살 때 학생 시절에, 대학원 시절에 깜짝 놀랐어요. 밤중에 헬리콥터가 떠갔고요. 밤 2, 3시인데 서치라이트 비추는 헬리콥터. 그게 그렇게 센 줄 몰랐어요. 카트를 닫아도 불이 막 너무 눈부셔갖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거기서 막 커다란 확산기 가지고 너 지금 다 잡았으니까 도망가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옆에 잡힌 사람이 옆에 아파트 사는 두 브러더인 거예요. 보니까 두 브러더가 타이 도둑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얼마나 불안한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시큐리티가 안 채워지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밤에 자는데 와서 누가 막 도둑이 들어와서 막 훔쳐가고, 우리 아이들은 막 유기하고 하려면 그거 어떻게 해? 그거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가 채워져야 되고요.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사랑받고 어디에 소속되고. 여러분 소속되지 않고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왕따란 말 왜 나왔을까요? 왕따란 말. 내가 나를 소속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가니까 너는 빠져. 너 끼워주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그래 so what 그러면 되는데 그게 굉장히 나한테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왜?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어딘가 사랑받고 소속될 때 내 마음이 흡족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정이 없고 그런 것이 있고요. 또 그 위에 뭐가 있냐면은 그게 다 채워져도 존경을 받아야 돼요. 존경. 특히 남자들은 그렇죠. 남자들은 존경을 받아야 사람이 행복해져요. 그냥 이렇게 사랑받는 것도 안 돼. 특히 남자들은 보니까 존경을 받아야 돼. 제가 요즘 가만히 제 아내랑 살면서 한 30년 같이 살았는데 이 남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남자들이 집에서 일을 말씀을 하라는 걸 안 하면은 남자를 아주 그냥 그 이도용이 아니고 방자 취급을 해. 방자. 일 안 하면 막 뭐하라고 해서 막 구사리 내게요. 그래서 방자처럼 취급하는데 일을 또 많이 하면은 내가 방자이니.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죠 남자는? 일을 안 해도 방자고 일해도 방자고. 근데 제 포인트가 뭐냐면 방자 취급하는 건 좋은데 좀 존중해주면서 하면은 더 신나서 하죠. 보면 참 사람 단순해요. 존중하고 사랑해주면은 뭐 타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열심히 서로 섬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존경하는 욕구 위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자실현 욕구가 있어요. 자실현. 영어로는 self-actualization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서 타고난 재주가 있고 하잖아요. 좀 전에 보니까 이 집 아들, 큰아들이 보니까 저 뒤에 와가지고 제가 이걸로 아까 저기 성가대 할 때 이걸로 넘기니까 너무 신기하는 거예요. 넘길 때마다 눈이 뚫어져가지고 막 보는 거예요. 보니까. 야, 보니까 노아는 아직 커가지고 놀라운 전자공학자가 돼도 내가 안 놀랄 거야. 진짜. 노벨상 받아도 내가 안 놀래. 보니까 노아 안에는 놀라운 은사가 있어. 굉장히 똑똑해. 근데 그 아들이 그죠? 그 놀라운 은사를 다 썩혀버리면은 얼마나 정말 슬프고 본인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정말 훌륭한데.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먹고 자고 하는 것부터 해서 다 중요하지만 사람이 태어났을 때 주어진 그 포텐셜을 이루지 않으면요. 세상에 그것처럼 슬픈 게 없어. 세상에 그것처럼 비극이 없어. 어저께 우리 토요일 기도회 마치고 제가 몰랐는데 우리 같이 교제하다가 들은 소식이 뭐냐면 저희 교회 나오시던 그 지금은 안 나오시지만 그분이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저희 교회 안 나오시지만 수소문 해가지고 해님의 병원한테 거기 또 안 계셔. 전화 다른 전화해가지고 어디 계시냐고 찾아가지고 보니까 어디에 이제 보니까 소망이 없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제가 손잡고 기도드리는데 거기 계신 딸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 엄마 이제 코마에 빠져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또 제가 보니까 들은 게 더 있거든. 저도 이제 제가 파트타임 병원 채플린이고 하니까 가서 사람의 청력이 제일 늦게 가잖아요. 그분은 진짜 말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계셔. 참 모습 고우시더라고요. 그분 연세가 76세인가 될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 제가 손을 잡고 아,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드리니까요. 제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손을 조금씩 잡더라고요. 이렇게 잡아 이렇게. 고마우니까. 조금씩 잡더라고요. 굉장히 희미하게. 그 보면서 야 뭐 다시 건강해지시기도 하긴 했지만 깨달은 게 뭐냐면 다 아는 거죠.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몰라요. 더 젊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 많다고 빨리 가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에이브럼 메슬로라는 저 유명한 그 심리학자는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면은 행복하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한국의 연대 교수였던 그 에세이스트, 수필가이자 철학가이신 유명하신 김형석 교수님 계세요. 김형석 교수님이 지금 금년에 99세입니다. 99세. 한국 나이로 99세인데 그분이 쓴 책 이름이 뭐냐면은 책 중에 하나 제목이 100세를 살고 보니라는 책이에요. 100세를 살고 보니. 저는 100세까지는 안 됐지만 제가 그 책을 이 얘기 듣고 즉시로 요즘은 온라인으로 그 전자책을 살 수 있으니까 제가 이북을 사갖고 읽어봤어요. 왜 읽었을까요? 저도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60세가 가까우니까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 믿으면 잘 되죠. 잘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좀 간추린 게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소유를 통한 행복, 돈, 권력 등은 상실했을 때 오히려 불행을 발생시킨다. 즉 영원한 가치가 못되고 못 가졌을 때 오히려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반면에 예수를 통해 느끼는 행복의 가치는 예를 들어 경제적 가치보다 높은 차원이고 비교할 수 없다. 미켈란젤로의 예술적 가치는 이태리의 기업들이나 재벌들의 가치와는 비교도 안 된다. 또한 독일이 패전의 후유증으로 괴테 탄생 200주년이었던 1947년에 돈이 없어서 기념행사도 못했을 때 오히려 적대국이었던 미국에서 세계적인 기념축제를 열어주었다. 괴테의 정신적 영향력은 전쟁의 적대감조차도 초월하는 전인류적 유산인 것이다. 20세기를 마치면서 미국 타임지가 뽑은 100년 동안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재벌이나 정치가가 아닌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였다. 또한 알렉산더 대왕은 막대한 영토를 정복했지만 역사 기록 몇 줄에 그쳤다. 그러나 그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조용히 아테네에서 강의하고 글을 썼을 뿐인데 2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가 남긴 정신적 유산과 혜택은 수많은 이들의 존경과 감사의 대상이다. 이런 정신적 가치는 소유에서 오는 만족이 아니고 사회에서 공유하기 위한 책임 있는 좋은 가치 창출에 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시공을 초월해서 인류가 공유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 가치의 창출은 고급 자가용을 타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행복을 준다. 말 되죠? 예.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전 간추린 건데 제가 지금 그 에이브럼 마슬로의 그런 이 필요의 피라미드도 보여드렸고요. 김영수 교수님이 쓰신 100년을 살고 보니 라는 책의 내용을 나눴는데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요. 저차원적인 그런 생리적인 욕구가 만족되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특히 사람들이 고차원적인 자아시라는 욕구가 만족되려면 혼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치는 그런 가치의 창출이 필요한 거예요. 가치, value, 가치 창출. 그래서 그 에이브럼 마슬로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은 그런 저급한 뭐 생리적 욕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말씀 읽으실까요? 시작.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것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사람은 떡으로 그러한 어떤 바이올로지컬, 생리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욕구만 갖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채워줘야지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배경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건처럼 비극이 없죠. 오늘 말씀 거기 앞부분에 23절, 24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왔는데 구하긴커녕 악한 자들에게 당해서 그 당시 가장 흉악범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가장 극형이었다. 지금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비극은 그 자체가 비극인데 두 가지 면에서 더 비극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25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엄마, 뭐 이모, 막달라 마리아, 그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형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이 잔인한 게 뭐냐면은 그냥 확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서서히 죽이는 거죠. 지금 그런 걸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두 번째 비극은 더 큰 비극인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자인데 힘이 있고도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힘이 없어 당하면 그냥 그런 것보다 할 텐데 힘이 있어도 당한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 그런 바보가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가만 보면은 저희가 24절 말씀 가만 보면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냥 마냥 읽지 마시고 마치 여러분이 그런 거 있죠. 국립과학수사본부, 영어로는 CSI. CSI가 뭐의 약자입니까? Crime Scene Investigation. 범죄 현장을 갖다가 수사하는 건데 마치 그런 것처럼 거기 CSI 요원처럼 여러분들도 Christian Scene Investigator. 예. 성경 말씀이든 영적인 관점을 보는 어떤 삶 가운데 사건이든 Christian Scene Investigator. Christian 현장 수사관 되어서 말씀을 이렇게 정말 눈을 뜨고 읽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보면서,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깨달으시면서 그렇게 읽으실 때, 하나님 관점에서. 그래야 진정한 그 의미를 깨닫고, 아, 이게 말된다. This makes sense. 그러면서, 특히 사람들이 배우면서요, 가장 많이 배울 때가 몰랐는데, 갑자기 깨달았을 때, 그거 보고 저기 좀 고급 용어로 뭐라 하냐면, 아하 모먼트, 아하 모먼트. 아하, 그죠? 아하. 그 알키메데스가 어떻게 하면은 똑바르지 않은 물건에 부피를 잴 수 있을까? 목욕탕에 들어갔다 갑자기, 아하! 그리고 알키메데스가 옛날에 물에서 뛰어나와가지고 발견받고 막 뛰어갔다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게 아하 모멘트인데, 그런 것처럼 저희도 말씀을 깨달을 때, 아하! 그죠?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남들에게 설명할 때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전도자가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요, 거기 뭡니까? 이 사절 말씀 보니까 특이한 부분이,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재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저게 신약 시대인데, 구약에 이미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상황을 똑같이 지금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어디냐면은 시편 22편에 있어요. 22편에. 우리 같이 합독하죠. 합독.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놓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쪽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렇죠? 특히 아까 그 부분은 뭐냐면은 거의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이게 시편에 지금 다윗이 쓴 건데요. 시편 23편 유명한 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거다. 나 천초장에 인도하시며 그 좋은 행복한 시편 23편 바로 전에 이게 있어요. 사실은 시편 22편은 과거, 23편은 현재, 24편은 미래 해가지고 세 개가 한 세트예요. 하나의 트릴러지, 세 개 하나의 세트인데 거기서 보면은 22편은 굉장히 우울한 과거지만 사실은 고난의 그러한 묘사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축복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을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다윗이 워낙 하나님을 그 영을 사모하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런 예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더 영을 더 많이 줘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가 지금 나중에 다윗대로부터 이 차이가 몇 년 차입니까? 최소한 1000년 차이, 1000년 차이. 예수 때는 대충 뭐 0년, 그죠? 뭐 33년 그때죠. 다윗은 왕위 있을 때가 예수천, 주전 1000년. 최소한 1000년. 10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도 말씀이란 그걸 사모하니까 영을 주셔가지고 1000년 뒤에 올 메시아의 상황을 정확하게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단지 이게 뭐 바보고 뭐 수치고 비극이 아니고 뭐냐면 예정된 기획의 기획. 그죠? 무엇을 위한 예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뭐 이런 것도 만들고 하셨죠. 많은 법칙을 만들면서 같이 거기에 이렇게 빌트인 해놨어요. 마치 모든 물질은 법칙에 의해서 작동하게 만드셨는데 물리적인 법칙, 그죠? 뭐 공기 같은 가벼운 거 위로 뜨고 바람 가라앉 그런 것처럼 이 중력의 법칙 있죠? 그래서 이걸 떨어뜨리면 떨어집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너무 올라가지도 않아요. 떨어져 반드시.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법칙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법칙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다 죽습니까? 어때요? 다 죽어요? 당장은 안 죽죠. 다 죽었으면 지금 감옥에 텅텅 비어 있을 거죠. 감옥에 할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다 죄를 지으면 다 쪽쪽 죽는데 감옥에 왜 필요해요? 근데 사실 육체적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시작이 되었죠. 뭐냐면 그때부터 우리의 육체가 한시적인 타임 리미티드 시한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육체가 영생을 못하고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뭐냐면 더 깊은 뜻이 있죠. 죄를 지으면은 나중에 육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에 가서 그 영혼이 그 지옥에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도 영생하는 거 아세요? 영생하면 보통 천국만 생각하죠. 이래저래 영생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천국 가서 영생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옥 가도 영생해요. 그게 너무 괴로운 생각이니까 옛날에 이 중세기 이전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천국 가면은 영생하고 지옥 가게 되면은 갑자기 영혼이 싹 없어지고 먼지 같이 없어져 버리고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거죠. 성경 말씀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육체가 죽은 다음에 죄를 지으면은 천국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지옥에 가서 영생한다는 의미인데 지금 기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분리가 이런 지금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너무 슬프셨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죄성이 들어와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언젠가는 크고 작은 죄를 짓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다 지옥 갈 운명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단지 준엄한 심판자가 아니에요.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죠, 아빠. 대디, 대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인류 모두의 죄를 사하는 그런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희생제사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미 그 죄값을 다, 지옥 갈 그 죄값을 다 페이오프하셨기 때문에, 그죠? 누구든지 예수가 나의 그 죄값을 다 대신 폐했다, 대속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그런 사람은 정말 나쁜 죄인을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지옥이 아니고 천국에 간다는 게 그게 복음의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게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저렇게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죄사슨 사망이요 끝났으면 우리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죄사슨 사망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은사가 뭡니까? 은사. 뭐, 타고난 재주가 아니고요. 원래 뜻은 뭐냐면 저 은사의 원어가 뭔지 아세요? 카리스마.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럼 요즘 농담하느라고 막 카리스마 막 그러는데 이놈! 막 그러고 막 무게 잡고 그게 카리스마 아니에요. 뜻이 원래 뭐냐?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냥 에이 했다 이거 가져라 그런 선물 정도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받은 일반적인 은혜로 받은 그런 선물 뭐 내가 지금 집에 갔다가 백불 주고 어디 여기 노스룸 갖고 사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선물 은혜의 선물이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카리스마는 또 갑자기 칼 끊으지 마시고 그 카리스마인데 하나님의 그 감사한 카리스마 은사는 뭐냐면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어떻게 해? 사랑하면은 좋은 걸 해주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죽지 않게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지옥 간 영생이 아니고 천국 가기만 하는 영생 그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이런 깊은 경륜을 모르고 예수가 바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바본 거죠. 그걸 표현한 성경 구절이 뭡니까?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이런 십자가의 놀라운 경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런 복음, 가스펠 메시지는 그걸 모르는 무식한 성경 말씀을 안 읽거나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못 깨닫고 그걸 읽고 싶어 하지 않고 자꾸만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 그 심성이 그 자세가 멸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련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읽고 믿음 받아들였어.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는 저희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의 영생으로 옮긴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 능력이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요. 거기 지금 위에 두 절은 저희가 오늘 제가 말한 주제하고 떨어져 있어서 저기 스킵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28절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임의로 주신 줄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또 무슨 얘기예요? 구약의 어떤 부분하고 또 그것에 맞게 하기 위해서 특히 이번 부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예언이 맞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하나님 말씀, 성부의 아버지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는 의미가 보면 여기에 암시되어 있죠. 그죠? 제가 써놓지 않았습니다만 시편 69편의 2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 하려고 거기에 응하게 하려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성부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파송된 사명, 그 미션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것을 그렇게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힘이 많은 분이니까 거기서 그냥 뭐 십자가 그냥 다 그냥 뜯고 내려올 수 있죠. 여러분 힘이 있을 때 그러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강할까요? 이놈 자식들, 한 주먹도 안 되는 것들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나를 모멸하고 나를 빨개 벗기고 뭐 내 옷을 가지고 네게 논하겠다고? 내 앞에서 내가 아직 안 죽었는데? 그런 모욕과 수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쁜 놈들, 내가 힘도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올라가셔서 안 내려오세요. 일부러 힘도 있는데. 그게 사랑의 파워죠. 그게 사랑의 파워야. 그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 말씀 보시면은 아까 거기 시편 69편 21절 말씀처럼 거기에 다 응하기 위해서 그대로 다 하시죠. 그죠? 그렇게 하고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세요?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예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정말 인간하고 똑같은 걸 다 체험하시죠. 다 체험하세요. 예수의 육체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다 이뤘다 했을 때 이 굉장히 파워풀한 스테이트먼트, 선언문이에요. 이게. 다 이뤘다. 이게 아까 그 에이브럼 메슬로의 그 필요의 피라미 보면은 가장 정점에 있는 자아실현을 예수님은 정말로 잘하신 거예요. 그죠? 자신이 이 땅에 파송받아서 왔던 그 사명을 다 했을 때 사실은 그것이 가장 정확한 자아실현인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잃었다? 그게 자아실현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예수님이 다 잃었다 하셨을 때는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 예수한테 맞는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 잃었다 하셨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어떤 것 같아요? 1번, 아 이렇게 죽다니 이게 무슨 수치란 말인가? 2번, 내가 너희를 증오한다. 내가 혹시라도 부활하면 너희 다 죽었어. 3번, 아 정말 나는 내가 이 땅에 파송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다. 지금 내 가슴 속에는 그런 희열의, 그 조이의 수소폭탄이 터져가지고 마치 박하사탕 수억 개를 먹은 것처럼 내가 지금 가슴 속이 막 확 막 너무 기뻐 지금. 지금 이 순간 모든 고통이 다 멈췄고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 다 뻔하죠. 그죠? 보통 긴 게 답이죠. 저희가 지금 오늘 건강한 교회 멤버의 요건 중에 다섯 번째 요건인 성경적 행복관을 놓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죠. 성경이 하나님 생각을 말씀으로 적어 놓은 건데, 그래서 지금 이 성경적이라는 말을 하나님적 혹은 예수적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제대로 된 멤버라면은 예수적인 행복관 내지 성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요, 교회 다니는데 입술로는 할렐루야 하고 아멘하면 하는데, 그러면 아멘 뜻이 뭐예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얘기.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 그냥 기분 좋으라고 아멘하면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그들의 사고 가치하고 인생관은 굉장히 자기의 주관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적이고, 그죠? 그들이 가장 애용하는 복음서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누가 복음이 아니고. 사람들 일반적으로 자아실현을 행복의 목표로 삼는데 크리스찬이라면은 세상 사람들, 세상적인 그러한 행복의 목표가 아니고 예수적인 행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행복관을 따르면요, 그 인생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번에 혹시 시험 보셨어요? 서울 동작구 상도 유치원이라는데 9월 6일 밤에 갑자기 집안이 꺼져버렸어요. 특히 갑자기 무너졌어요. 이렇게. 이게 세상적인 그 인생관, 행복관, 성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저는. 자기 딸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건물 지었는데 살다 보니 갑자기 푹 무너져버려. 기반이 없어. 기반이 없는 거예요. 참 어리가 없는 게 그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공사하면서 밑에 땅을 다 파버린 거예요. 어이가 없죠. 아니 뭐 이렇게 축대를 세웠는데 제대로 안 세워서 축대가 무너지면서 이게 다 이렇게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다행히 밤이었어요. 낮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주중에. 그것도 꼬마도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끔찍해. 이런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죠. 성경적, 예수적 그런 행복관을 가지자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도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하실 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임종 시에, 그분은 십자가 매달려서 임종하셨지만 다 이렇다 하면서 굉장히 큰 희열을 느꼈어요. 즉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셨어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그 김영섭 교수님의 100년을 살고 보니 그 내용 나와있지만 떡으로만 사는 수준이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의 인생은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최고 가치를 갖는 것은 뭘까요? 사실은 지옥 갈 죄인이 천국의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이 그게 가장 큰 가치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주위에 가능한 많은 분들을 같이 모시고 가는 게 그게 우리 인생 최고 가치 창출이에요. 여러분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상관없어요. 그건 다 두 번째 부업이고 첫 번째 메인 잡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전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거기 보면 18절 말씀 왜 붙어있을까요? 이 권세에 왜 하신 거예요? 너희 그거 할 때 내가 풀리 내가 지원해줄게. 나한테 모든 권세가 다 있어. 말만 해 내가 다 도와줄게. 너는 하기만 해. 순종하기만 해. 그리고도 우리가 불안할까 봐 어떻게 해요? 20절 말씀에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마. Don't be afraid.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축복은요. 받았으면은 반드시 이루어야 돼. 그런 축복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룰 거룩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가치 있는 가치 창출할 수 있는 사명 주신 것은 가장 행복한 선물 받은 거예요. 요즘 제 아내가 좋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옆에서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제가 1분 20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거기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가지고 굉장히 한국을 사랑하는 대감이 계신데 그 대감이 죽게 된 거야. 죽게 됐어. 죽게 돼가지고 죽기 전에 자기 땅을 그냥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서장에 있는 땅을 나눠줘요. 나눠주면서 당부를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전 이거 보면서 먼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성경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대감님, 소작인들 다 모였구만이라.
이제 그만 자네들과의 연은 정리하려 한다. 철도가 지나가지 않은 땅들로 추렸으니 가지고들 가거라. 이제 그 땅은 자네들 땅이다. 30년을 일군 자, 20년을 일군 자, 차등은 두었다. 단 보릿고개가 아무리 흉해도 총칼이 위협해도 외놈들에게는 절대 그 땅을 팔아선 안 된다. 후손 대대로 물려줘 조선의 땅을 지켜라. 약조하겠는가?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비유컨대 땅이요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간과 기회, 즉 여러분의 인생이죠. 지금 저기 나온 대감 대신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 대신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외놈이 아니라 사탄의 침략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받으신 그 선물인 그 인생을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순수하게 지키면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인생으로 끝까지 지키시겠습니까?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모두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망가져서 죄성이 저희 안에 들어와서 그동안 대대손손 사탄의 침략을 허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서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하여 만인에게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저희가 가장 행복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